이번 주에 교도계는 출애굽기 24장 25장 즐거운 마음으로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33절 지난번에 그들이 너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웁니다. 너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다른 신들은 결국 당신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배경에 또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언약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근본적인 율법을 담고 있고 이 부분은 십계명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판결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초점은 24장과 25장인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그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자세히 다루고 있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첫 번째,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을 백성의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멀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산에 오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함해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전했고 이에 대해 그들은 주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속되는 거죠. 준행할 의무가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며 모세는 이 율법책들을 책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형태로 처음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은 한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총령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레위 제사직이 세우기 전에 젊은이들이 희생제물들을 바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번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삶의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며 그분을 위한 소진된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는 교제와 침묵을 정진시키는 것으로 희생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백성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동의 유대감을 나타냈습니다. 6절 모세의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대야에 담아두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언약의 책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려 거룩한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행위는 하느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들 헌신을 나타내며 그들의 유대감을 확립했습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그런 용서는 했지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피는 훨씬 더 큰 정결함을 증오하며 우리의 양심을 헛된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락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느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10절에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되겠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즉 하느님의 그 가시적인 나타남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느님 형상 또는 나타남이었지 오직 예수님만이 보신 그분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발 아래에는 수중 같고 맑고 푸른 사파이아들을 보았고 이 경험은 이사야나 요한 같은 선지자들도 그분의 보좌를 보았을 때와 유사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느님 이스라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느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느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덕분에 하느님 은혜 덕분에 멸망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이 행위는 화목제를 상징하는데 즉 앉아서 교제하고 하느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나누는 식사와 하느님과의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그분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13절 모세가 그 종자 그 종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느님 산을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리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하고 아론과 홀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홀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도왔던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면 아론이나 홀에게 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와 여호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산기슭에 남겨두고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더 높은 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의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이 불은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당신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당신을 정련하여 이제 단련시켜서 영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괴할 수 있는 같은 불이 당신을 변화시켜 삶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영원히 당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불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소멸한 불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당신을 소멸시키냐 정령시키냐는 당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그분과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산에 40일 40야를 있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그 성막의 그 도면을 보십시오. 그 뭐 유튜브나 매뉴스크립트 보는 분들은 그 볼 수 있습니다. 그 올려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너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하느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주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예물은 결코 마지 못해서 압력을 받아서 혹은 강요당해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것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께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3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 은, 녹과 청색, 자색, 혹색, 질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류,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어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3절 7절 보면 하나님께 조각하신 예물들은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정확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은 또한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을 포함하여 제사장들의 의복 재료로도 제공하였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에게 시켜 나를 위하여 지짓되 성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식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멈추러가 지시한 곳이면 어디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9절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석양과 그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주어진 계획을 정확하게 준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신약 성경에서 밝혔듯이 이 광야의 성소가 하늘의 것들의 지상 모형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 그 자체와 하나님 보좌와 직접적인 표현이었고 그러므로 이 신성한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복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즈죠. 10절 그들은 조각목을 궤를 짓되 장이 2규비 반, 광이 1규비 반, 고가 1규비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박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두르고 이제 붓게를 만들고죠.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면 조각목의 재를 만들 채죠.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편에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데 두고 빼어나지 말치며 막대기를 얘기하죠. 내가 너게 줄 정거판들을 계속에 벗개 속에 둘지며 정거궤 또는 은악궤 벗개를 위한 아카시아 나무는 갈색빛 오렌지색이며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가구 재료로서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규빗은 약 1.5피트와 18인치고 또는 0.45미터 정도의 길이의 단위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장이 2규비 반, 광이 1규비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의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 속죄서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서로 연결시키라 이거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여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정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게 명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괴의 덮개는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보았어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그는 그것을 둘러싼 그룹들을 보았습니다. 속죄소는 이 하늘 보좌의 축소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중앙을 향해 바라보며 날개를 펼쳐 괴에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에 들려 올라졌을 때 그 또한 그룹들이 주에 있는 하느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도 용키프로 하죠. 대제사장 그곳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몽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비 광이 1규비 고가 1규비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너 모퉁이에 달되 턱 끝에 달라. 이는 삼멜 채를 댈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이 작은 상 위에 12개의 떡이 놓였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낡은 떡을 12개의 새 떡으로 교제하여 제거된 떡을 먹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고 금이판,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이판 줄기와 잔과 꽃과 꽃받침 꽃을 한 덩이를 연하게 하고 연결시키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며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피창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는 살구 형상과 잔색과 꽃이 좀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 이 가지를 갖게 할지라. 가지 여섯 개를 설명하고 있죠.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라. 이 그림 보면은 이제 그 등대가 이제 그 남쪽에 있죠. 골든 메노라고 적어놨죠. 꽃받침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연결되어 이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시키라. 그 꽃받침 거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일곱 개입니다. 그 정잔을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고 앞을 일곱은 온전 숫자 그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합힌기 세븐이죠. 그 불짓개와 불똥 그로 또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고 너는 삼과 이 산에 너게 보이는 식양대로 만들지라. 흥미로운 생각은 이 세 가지 기구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상징하죠. 속죄소 거기에 법궤가 있죠. 전설병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 등잔대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등잔대가 교회인데 교회도 이제 성령이 임재해야지 교회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 오순 주일 때 성령이 임재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즉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전설병상 그리고 성령의 임재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다 같이 보았고 질문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